오늘은 육체의 남은 때와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전등에 있는 전구가 깜빡깜빡 하더니 틱틱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구가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봐도 불이 오지 않아서 뽑아다가 다른 곳에 꽂아보았더니 역시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구가 수명이 다 되어서 꺼진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전구의 성능이 좋아져서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전구도 한 40년, 50년 반영구적으로 집이 철거되어도 전구는 여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수명이란 것이 있어서 수명이 다 되면 안에 부품들이 다 낡아지면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또 먹는 것도 굉장히 향상되어 가지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건강하게 살면서 오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치료를 받을지라도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도 마지막 숨을 쉬고 수명이 다 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 수명이 다하는 시간까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남은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지금 사는 것입니다. 5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60년이 남았는지 아니면 일주일이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는 어쨌든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떤 사람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천국과 지옥같이 차이가 큰 차이인데 똑같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기가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전부, 내가 잡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 내부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가 다 끝이 아니고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첫 번째로 보면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사는데 30년 더 살 수 있고 아니면 50년 더 살 수도 있는데 그 때를 지금 사는데 사람의 정욕대로 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갈리느냐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면 죄한테 지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끔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어지러우냐 누가 이랬느냐 하면 지방인데도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 제가 안 그랬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질병도 많고 전쟁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곡되고 망가진 것은 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죄를 따라 살다 보면 여기서 죽고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작정하시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가운데 유월절을 3번 지키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장면을 보면 굉장히 비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번에 올라오면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야바와 안나스의 뜰에서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까지 다 받으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바로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이것이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Arm yourself.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나도 예수 믿는 일이라면 고난을 능히 감당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도 내가 당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일이라면 어떤 부당한 일도 내가 당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일이라면 어떤 조롱이나 수치도 감당하겠다. 이것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고 이것이 죄를 이기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무기. 옛날에는 전쟁할 때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높게 높게 쌓았습니다. 그래야 활도 못 닫고 창도 못 닫고 뭘 쏴도 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을 높이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땅속에 벙커를 팝니다. 지하 깊이 벙커를 팝니다. 왜냐하면 어떤 폭탄도 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 벙커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작전 회의도 하고 전쟁 지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의 양상에 따라서 방어 체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죄의 공격 양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활을 쏘고 우리에게 돌로 치고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고 죄는 더 이상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죄의 공격 양상은 우리가 다 한번 공격당해 봤습니다. 죄가 공격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죄가 공격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공격 양상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공격을 받았는데 치명타를 입고 죽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고 떡 조각을 나누어 주는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합니다. 세상에 성만찬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받았는데 그걸 받은가 동시에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쑥 들어왔습니다. 이게 공격인 것입니다. 이게 공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게 공격인 것입니다. 이게 사탄은 칼 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공격인 것입니다. 팔았는데 그것을 감추어서 사도들 발 앞에 부분만 가져와가지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양상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더 이상 자기가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사탄이 눈을 통해서 쑥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 양상인 것입니다. 이게 죄가 들어온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요새를 쌓거나 참호를 파거나 벙커를 지어서 죄와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죄의 양상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리라. 예수 믿는 일이라면 손해도 보리라. 예수 믿는 일이라면 수치도 부끄러움도 조롱도 당하리라. 이것이 죄를 이기는 갑옷인 것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피곤하고 힘들고 배도 고픈데 아이고 얼른 가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아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지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지금 배가 고플지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일이라면 내가 고난도 바르리라. 이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쓸 일도 많고 내 자녀들 위해서 채워주어야 할 일도 많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내가 바친다. 그러면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요즘 별 희한한 사람도 있다. 요즘도 저런 식으로 전도하나? 이러면서 저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떤 손해도 내가 감당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어떤 차별도 내가 받겠다 하는데 어떻게 죄가 나를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는 죄가 그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어치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이 값어치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나는 그 욕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정욕대로 살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물리치고 비방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의 성도들 모태신앙이 아니죠.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믿은 지도 지금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정말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배워서 지금 이 소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은요, 세상 삶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다 똑같이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시대 문화, 그 시대 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서 인생의 낙을 얻었을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참 인생의 재미를 얻었을까?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 중에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요, 모든 지역에 이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극장. 극장이 굉장히 많았죠. 원형 극장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에 가면 비극도 하고, 희극도 하고, 막 그런 것이 많이 하는데, 밤에는 굉장히 음란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다 벗고 나와서,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런 데서 인생의 낙을 누렸습니다. 이런 거 보고 재미있고 이런 거 보고 막 너무 즐겼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전차 경주 또 금투사 경기 이런 거 많았습니다. 전차 경기 그 당시의 스포츠입니다. 그 당시의 전차 경기 요즘도 있죠. 자동차 경기 그 조금 버전만 바뀐 것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뭐 그리고 금투사 경기 다 권투 뭐 이런 레슬링 다 바뀌어서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낙을 누렸어. 이런 거 보고 하, 재미있다. 야 여기 야 오늘 누가 이길 것인가? 여기 이런 거 보고 낙을 누리고 또 이 금투사 경기 이런 거 뭐 피가 튀죠. 막 이 뜨거움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마시고 먹고 이 스포츠 끝나면 마시고 누리고 먹고 밤새 또 그 얘기하고 아 왼쪽으로 비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찔러야 딱 이기는데 이렇게 마시고 이게 낙이었습니다. 이게 낙입니다. 뭐 이게 전부니까 여기 사는 게 전부니까 이런 게 낙이었습니다. 이런 것에서 인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 보면 다 그때 그런 장면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 음란이라는 것은 음란과 정욕도 같은 말인데, 음란은 행위로 드러난 무절제한 성행위입니다. 그 삶의 행동으로 드러난 무절제한 성행위, 이게 음란. 정욕은 행위로는 안 드러나지만 마음과 생각, 상상 속에서 날개를 펼치는 무절제한 성행위입니다.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그려보는, 이게 이제 정욕인 거죠. 그리고 이술 취함은 헬라어로 오이노플루지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이노플루지아라는 것은 이 포도주가 발효할 때 거품이 보글보글보글 일어나는 그 장면을,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 오이노플루지아. 그러니까 사람들 일상에서 그 삶이 포도주가 보글보글보글 늘 취해 있다는 것이, 늘 그냥 취해 있는 것이. 그리고 방금